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큰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북한군이 한국군을 향해 포격 도발을 감행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북한군의 포사격 도발로 비롯된 남북 간의 긴장 상태와 관련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일 나온 남북한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즉각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합동참모부 공보실장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들어보시죠.
있을 수 있는 적들의 반사경을 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기비관들이 임명되어 해당 전선으로 급파됐습니다.
네, 남북한 양측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팽팽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윤국환 기자가 지난 20일 발생한 북한군의 포사격 개요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군의 그 남측을 겨냥한 포사격으로 인해서 현재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북한군의 그 포사격은 말씀하신 대로 20일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는데요. 한국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요, 20일 오후 3시 53분. 이거는 서울 시간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광복절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의 시차가 30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각과 서울 시각이 다른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군 당국이 발표한 서울 시각 기준입니다. 그래서 20일 오후 3시 53분에 이 북한군이 14.5mm 고사포를 한 발 발사했습니다. 이어서 약 20분 지난 오후 4시 12분에는 76.2mm 직사포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첫 번째 발사한 고사포 한 발은요, 레이더로 탐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사포 3발은 육안으로 관측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군도 오후 5시 4분에, 그러니까 첫 번째 고사포 발사가 탐지된 이후에 71분이 지나서 이 155mm 자주포 29발을 이 북한 지역에 발사했습니다. 이 한국군의 자주포 발사는요, 이 원점 대응을 한 것은 아니었고 경고성 대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국군은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 측에 두 차례 포사격이 있은 후 1시간이 넘어서, 정확히는 71분이 지나서 한국군의 대응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늑장 대응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 이렇게 한국 측의 대응사격이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네, 크게 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뭐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북한군이 20일 날 포사격을 했습니다. 3시 53분에 고사포를 쐈고요. 20분 뒤에 직사포를 여러 번 쐈는데, 한국군은 이에 대응해서 오후 5시 4분께 155mm 자주포를 수십 발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최초 도발 포격으로부터 71분, 1시간 11분 뒤에 대응을 한 건데요. 대개 서울의 언론 보도를 보면 두 가지, 이렇게 좀 늦은 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처음 쏜 게 고사포를 쐈는데요. 단 한 발을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군이 휴전선 근처에다 최첨단 레이더로 포탄을 잡을 수 있는 장비를 배치해놨는데요. 이것을 한 발로 쐈고, 또 과거에도 무슨 이게 레이더다 보니까 그 허상이 잡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북한이 그 포탄을 쐈는지 이것을 그 확인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단과 그 군단 차원에서 그 북한이 포탄이 쏜 게 확인이 된 만큼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방안을 아마 그 결정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이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1시간 10분 정도 뒤에 그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건 직후에 남북한이 전방부대 군병력에 대해서 최고의 대비태세를 발령하는 등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남북한 당국 지금 각각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이 사건 직후에 사실 상당히 그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요. 또 남북한이 서로 상당한 정도의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서로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 당국은 이 북한 측의 발사 고사포와 직사포 발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첫 번째 반응은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이 북한은 이달 4일에 목함지뢰가 그 폭발해서 이 한국군 병사 두 명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나서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 고사포와 직사포 발사한 것 자체를 부인하면서 한국군의 모략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한 일은 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재하는 이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 확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확대 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한군의 그 전방에 배치된 부대의 준 전시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화력 부대가 이 전방으로 이동 배치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한국 측으로부터 나왔고요. 또 앞서 북한 그 조선 중앙 TV의 발표에서 들으신 대로 이 북한군의 지휘관들이 전방 부대로 급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현지에 군 부대들에는 북한이 완전 무장을 하고 대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 전시 상태라고 하면은 이 북한의 그 전시 상태에 관련한 여러 가지 단계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전쟁 상태 그 바로 아래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런 상태를 그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한국도 여기에 맞서서 이 전군 주요 작전 지휘관 회의가 열렸고요. 또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한국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라는 이런 원칙을 결정했습니다.
네,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네, 과거 기록을 보면은 뭐 지금까지 그 7번 정도의 그 준전시 상태 이런 것을 선포를 했는데요. 물론 전시 상태의 그 성격이 뭐 조금씩 틀립니다. 그 전국을 다 한 적도 있고요. 또 군만 이런 명령을 내린 적도 있는데요. 민간까지 그 준전시 상태를 그 선언한 것은 1993년 이후 22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 몇 가지 그 예를 들면요. 1983년과 그 93년 그 한국과 그 미국이 그 합동군사훈련이죠. 팀 스프리트 훈련을 시작하자 북한 당국이 각각 그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한 적이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묶을지 좀 그 의문이 들지만 한 7번 정도 그 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고요. 또 북한 그 탈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그 준 전시 상태가 선포되면 북한은 그 최고 세력부 중심의 그 전시 상태로 전환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 일종의 예비군 같은 거죠. 그 노동적이대, 붉은 청년 군이대 이런 준 군사 조직도 진진해서 24시간 그 전투 태세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준 전시 상태가 선언됐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포격 도발 직후에 한국군의 전통문을 보냈는데요. 여기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북한 측이 보낸 그 전통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북한 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낸 전통문은요, 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국 국방부에 보낸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사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한국 군 당국이 제기한 휴전선 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방송하는 시간이 이제 21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2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그 말미를 주면서 48시간 그 이내에 그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그 시설도 철수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적 행동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강하게 위협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북한군의 한국 국방부에 보낸 전통문은 그렇고요. 이어서 김양건 대남비서도 이 한국의 국가안보실 청와대죠.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냈는데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북한군이 이런 그 고사포 직사포 발사를 한 게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또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거듭 그 경고성 위협을 했고요. 아울러서 여기서 주목될 것은 그 김양건 대남비서는 최근에 그 이번에 목함 지뢰와 이번 그 고사포 직사포 발사로 인해서 야기된 그 긴장 상태의 출로를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일면 또 유화적인 제스처도 보였습니다.
네, 또 반면에 한국 측도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군이 그 군부 차원에서 그 전통문을 보냈고요. 또 당국, 정부 그 김양건 명의로 그 전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그 한국도 그 같은 그 한국 군 당국이 그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21일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포사격 도발이 있은 그 다음 날인데요. 그 합동 참모본부 명의로 북한의 그 총 참모부의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 전통문 내용은 북측의 그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은 그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또 북한이 또 추가로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이런 점을 명확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그 한국의 그 통일부 차원에서도 그 전통문을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21일 날 그 한국의 그 홍영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렸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전통문 발송은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 사건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유로는 북한군의 목함 지뢰 공격에 이어서 한국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여기 있다고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이 북한은 그 한국 측에 보낸 전통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례 전통문에서는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그 도발적인 그리고 아주 북한에 대한 그 체제 비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한을 설정하면서 철수하고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북한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평양에서는 지난 21일이죠.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외교관이라든지 현지 주재하는 국제기구 대표들을 불러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그 똑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죠. 지재룡 대사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주요적인 그 성명이라든지 이런 전통문을 통해서 일제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중단과 철수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북한의 그 포사격 도발 이것이 그 말하자면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것이었다는 그런 한국 군 당국의 발표를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윤국환 기자 말씀대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최 기자, 확성기 방송이 그만큼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뭐 북한 당국에서는 상당히 이걸 뭐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이 그 지난 그 4일이죠. 북한이 그 몰래 그 휴전선 그 남측 지역에다 그 목함지뢰를 매설해서요. 거기서 그 한국군 장병 수색에 나가려는 장병 두 사람이 지뢰 폭발로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 그러자 한국군 당국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휴전선상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아, 과거 그 남북 간에 그 중단하기로 한 건데요. 11년 만에 어쨌든 한국군이 이 방송을 재개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군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 대북 확성기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서 휴전선상에서 한 20km 정도까지 이 방송이 그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상에 그 상당히 많은 북한군이 그 배치되어 있는 점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그 확성기 이 내용을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요. 내용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외부에 돌아가는 소식, 또 일기예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북한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내용, 뭐 이런 것 그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이게 뭐 별 얘기가 아니지만 북한 체제, 특히 저 북한의 그 평양 수뇌부로서는 그 김정은, 김정일에 대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그 무슨 최고 존엄인 이런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이 방송 내용을 상감 민당하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그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은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48시간 안에 중단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군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예, 한국군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한국의 백승주 국방부 차관의 발언을 보면요, 이 북한이 한국 당국의 군사적,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방송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북한의 경고가 나온 이후에도 한국군 당국의 경고성, 그 확성기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아까 그 북한 당국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직접적으로는 이 전방에서 20km, 북한 쪽으로 20km까지 미치는 이 한국 군 당국의 확성기 방송이 이 북한군 병사들, 전선에서 근무하는 이 병사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그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한 그 한국군 장교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한국군 당국의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군 병사들이 상당히 그 사실과 들어맞는 것, 한 예를 들면 날씨 정보도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빨래를 하고 또 걷어들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정확한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몰랐던 그런 북한 내부의 소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듣고 이러면서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전투력이나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이 한국 쪽으로 망명한 그 북한 병사들을 통해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돼 있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북한군 수뇌부가 상당히 그 확성기 방송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그 북한의 포격 도발 사건 이후에 전 세계도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나자 그 국무부 국방부가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결같이 그 북한의 그 도발 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그 자제해라,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을 그 한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네, 또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중국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국의 황중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죠. 외교부의 육자회담의 수석대표이기도 한데요. 이 황 본부장이 중국 측 그 대화 상대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이 황중국 본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실제로 서울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는 이 남북한 당국 모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자제를 할 것을 촉구하고요. 대화에 나설 것을 그렇게 권했습니다.
네, 남북 간에 이렇게 포격전이 전개된 데 이어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 기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이번 사건은 북한이 휴전선상에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 사건부터 발생을 했는데요.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다시 20일 날 포사격을 했고요. 한국이 또 이에 대해 수십 발의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또다시 위협을 하고 48시간 내에 이걸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군사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서요. 굉장히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와 별도로 미사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시기가 10월에 노동당 창건일이 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10월에 발사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나쁜 악화된 남북관계가 한결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장성급 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것도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글쎄요, 이것이 대화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 그 배경을 보면요,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 당국과 함께 이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바로 특별 조사단을 꾸려서 이틀간 조사 활동을 벌였거든요. 그 결과 이 목함지뢰가 이 북한군의 소행인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 북한군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또 남북 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이것을 약속받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군은 아직 이렇다 저렇다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유엔사 관할인 휴전선상에서 발생을 했고요. 또 이것이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에 속한 거기 때문에요.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 서한을 전달했는데요. 이 사건 뒤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목함지뢰 사건은 4일날 발생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20일날 또다시 북한이 포격으로 인한 도발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같은 맥락이라면 아마 한국 정부가 별도의 서한을 또 전달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번 서한 발송에 대해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잘 아시는 대로 사실 남북 관계에서 지금 여러 사안들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시급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 이 가족 가족들이 이산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망하고 있는 데 따라서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고요.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남북한 사이에 연초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기도 했었습니다. 한 차례. 이번 그 8.15 광복절을 기해서도 남북한이 상당히 그 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한국 내 이산가족의 명단을 작성해서 북한 측에 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북한 측이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특별히 그 전에 북한 당국은 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서 이것이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돼야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북한 측 주장은 이런 건데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한국 정부는 그 북한이 그 노동신문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런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안을 연계시킨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의 그 정준희 대변인은 군사연습은 방어적이고 연례적이건 훈련인데 그 군사연습이 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인데 이런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을 연계시킨 것은 무리가 있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적 사안과 그와 별도로 그 더 높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인도적 문제를 연계시켜서 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저 이산가족 상봉이 그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적절한 얘기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이산가족 상봉할 때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벌써 6.25가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반세기가 지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산가족 북에 있거나 남에 있거나 벌써 70, 80 고령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따라서 이분들이 한 10년, 20년 뒤면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요. 살아생전에 다시는 그 북측의 가족, 형제자매들을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그 인도적인, 순수한 인도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시키지 말고 그야말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포격 도발로 촉발된 남북한 긴장 상태와 관련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9월 3일 목요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청와대 조철기 외교안보수석의 발표였습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결국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을 가야 되는지 또는 안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 다양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내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이 지금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미묘한 외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세 분석이 있고요. 특히나 미국과 중국 그 세계 두 강국은 지금 사실 여러 면에서 특히 군사적으로도 긴장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은 한국으로서는 안보와 관련해서 최우방이고요. 또 중국은 또 한국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심사숙고 끝에 그 중국 방문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정했고요. 들으신 대로 한국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것을 공식 발표한 겁니다.
네, 최 기자. 중국의 전승절 행사는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까?
네, 역사적으로 이번 행사의 그 공식 명칭은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국이 오랫동안 그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그 항일 그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45년 그 전쟁의 승리를 하고요. 이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번 전승절 행사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그 남중국해 또 동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 정치적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일종의 그 중국의 편에 서느냐 또는 미국 일본의 편에 서느냐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미묘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히면서도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예, 그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의 역사적 의미는 아까 설명을 최 기자가 한 대로고요. 이 정치적 의미 때문입니다. 이 중국 전승절 행사의 이번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과 말하자면 G2 주요 2개국이죠. 전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중국으로서 이 군사 대국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9월 3일을 이 전승절로 지정한 것이 지난해였습니다. 이 정확하게는 명칭이 중국 인민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올해 두 번째로 이 전승절 행사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중국은 이 행사를 통해서 군사적인 우위용을 전 세계에 과시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가 말하자면 남중국해라든지 동중국해에서 한국의 우방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 일본 등과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적인 우위용 이 왜냐하면 이 열병식 자체가요, 이 상당히 중국의 육해공군의 첨단 무기 미사일 부대도 참가하고요,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신 전략 무기들 해갖고 상당한 규모로 말하자면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 열병식에서 박수를 치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베이징을 가기는 하지만 열병식 행사 자체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또 중국 방문 중에 전승절 행사 외에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겠죠?
네, 한국 청와대는 그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과 유럽 정상들의 대부분은 이번 그 중국의 그 전승절 행사에는 불참합니다. 따라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 갈 경우에 아마 그 외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상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그 시진핑 주석과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하게 될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아마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또 전승절 행사에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중국 상하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상하이에 있는 이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오래됐고요. 그래서 전시물도 여러 가지 교체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중국 당국이 여기에 적극 협조해서 이번에 그 예산, 그 리모델링, 새로 이렇게 단장하는 데 드는 비용 7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중국 정부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난해에는 그 하얼빈역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중국 당국이 그 협조를 한 것이었고요. 또 시안에는 광복군 표지석을 설치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재개관하는 데 참석한다는 것 자체는 이 한국과 중국이 이 그 항일투쟁 역사를 공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번 행사 전에 그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요. 북한의 그 김정은 제1위원장한테도 그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그 나온 보도를 보면요. 북한에서는 아직 이에 응할 조짐을 전혀 그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난번 그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간 것이 아니라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방문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데 만일 휴전선에서 북한이 또 도발을 하고 또 남북 간에 포격전이 벌어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사실 그 가정적인 상황이니까요. 상황이 크게 말하자면 남북 간에 크게 어떤 사단이 벌어지고 이렇다면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남북 간에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문제가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를 전망하는 것 자체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군이 한국군을 향해서 포격 도발을 감행해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알아봤고요. 또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는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의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